서울심의 자비구름. 뉴욕 불교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월심 인사드립니다. 붉은 장미와 푸른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 6월입니다. 이런 부중 천어 무용, 그 사람의 환경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말씨가 됩니다.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이 천냥빛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은 말의 위력입니다. 말이 적은 친절이 기억에 오래가는 것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말을 하지 않는 행동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려주겠지요. 너그러운 마음씨가 혀를 고쳐준다고 합니다. 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평하는 말도 그만큼 늘 것이고, 정신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랑의 말이 사랑을 낳고, 미움의 말이 미움을 부릅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씨는 곧 말의 씨앗인 것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여러 이야기를 생각 없이 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내는 말보다는 밝은 미소로, 침묵으로, 조용한 물이 깊은 것처럼 깊이 있는 말로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의 아들 셋이 모여 일볼로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일몬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Stanotte amore, non ho più pensato a te. Ho aperto gli occhi per guardare intorno a me. Intorno a me girava il mondo come sempre. Gira il mondo, gira nello spazio senza fine, con gli amori appena nati, con gli amori già finiti, con la gioia e col dolore della gente come me. Il mondo soltanto adesso io ti guardo, nel tuo silenzio io mi perdo, sono nient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네, 일볼로가 부른 일몬도, 아버지를 닮아서 모두들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고 있지요. 선지식의 향기. 선지식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김호송 교수님의 처음 만난 관무량 수경이라는 책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위제의 부인은 기꺼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간절한 발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호응하십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사람에게 어찌 아미타불의 국토인들 멀리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때 세종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는가? 아미타불의 국토는 여기서 멀지 않다. 그대는 마땅히 생각을 모아서 그 나라를 관찰하여 정토에 태어날 업을 이루어야 한다. 아미타불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에 대해서 관경은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제의 부인처럼 간절한 염원을 갖고 희구한다면 멀지 않은 것은 사실일 터입니다. 이 인용문 속에서 저로서는 그보다 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이 정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청정한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정토신앙의 맥락에서는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뜻은 아미타불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모아서 그 나라를 관찰하여 정업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 나라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무량수 내지 관무량수불의 의미입니다. 아미타불과 그 국토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정토 왕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16가지 관법이 말해집니다. 마음속 관찰, 요즘 말로 하면 이미지 메이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그대를 위하여 멀리 비유들을 설할 것이며 또한 미래의 모든 범부들이 정업을 닦아서 서방의 극락 국토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극락 국토에 태어날 수 있는 정업을 무엇이라 하셨지요? 바로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모든 범부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범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범부입니다. 부처님께는 우리 모두 다 범부입니다. 선한 일을 좀 했고 수행을 좀 했다고 범부가 아닐까요? 교행신증 제2권에 보면 정신연불계라는 계송이 있습니다만 그 계송 중에 일체 선악 범부인이라 말한 것도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다 범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토의 길은 범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범부 구제입니다. 오래도록 원효 스님의 책으로 알려진 유심 안락도에서도 그렇게 언급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범부에게는 관찰이라는 정업이 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느끼셨는지 또 다른 정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삼복이고 뒤에 가면 제14관에서 제16관까지입니다. 이들을 합하여 산선이라 하고 관찰의 정업, 즉 제1관에서 제13관까지를 정선이라 말합니다. 저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부모님을 효도로서 봉양하고 스승을 받들어 모시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열 가지 선업을 다 닦는 것이다. 둘째는 삼귀를 받아 지니고 많은 기유를 다 갖추며 8만 가지나 되는 행동거지 규범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바라고서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극락을 향해 가고 있는 다른 수행자를 권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일을 정토에 태어날 업이라 한다. 삼복을 갖기, 세복, 계복, 행복이라 합니다. 세복은 세간에서의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하고 계복은 출세간의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하며 행복은 대승불교의 수행을 말합니다. 세복과 계복에 관한 이야기는 대개 다른 경전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행복에서 언급되는 권진이라는 말은 한국 불교에서는 안 씁니다. 일본 불교에서는 대단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관경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권진의 의미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정진을 격려하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불교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첫째, 민중들 사이에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권유하고 다니는 스님을 권진이라 합니다. 저작거리에 내려오신 성인이란 뜻의 성을 붙여서 권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는 어떤 불사의 책임자를 권진이라 부릅니다. 특히 불사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주를 권유하고 거들어 다니는 것을 권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 도감 플러스 화주를 일본 불교에서는 권진이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절의 휴게소 이름을 권진소라고도 그러고 어떤 행사의 주체나 후원을 권진이라고도 그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불교사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회장이라 하지 않고 권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최초의 권진은 누구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권진입니다. 누구에게 권진하고 있지요? 바로 위제의 부인에게 아미타불을 권진하고 있으며 정업을 권진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역시 권진입니다. 48원이 다 권진의 내용이지만 특히 제18원은 우리 중생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권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18원의 이름을 권진연불원이라 부릅니다. 아미타불께서 우리가 연불하도록 우리에게 권진해 주신 원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부인 우리도 다른 범부들에게 겸손한 자세로 권진해야 합니다. 극락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도 권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안 가보았지만 이번에 처음 가보지만 이웃들에게 함께 가자 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미타불의 제18원은 권진연불원일 뿐만 아니라 범부도 권진할 수 있고 권진해야 한다는 의미의 범부권진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는 너무나 권진을 하지 않습니다. 포교나 전도, 전법 이런 말들이 다 권진과 동의어입니다. 이웃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믿기 시작하면 아침에 권진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불교야말로 권진의 종교입니다. 근래 관경소에서 배우다를 읽었는데 무서운 말씀을 만났습니다. 오타니 대학 교수를 지낸 히로세 다카시라는 선생의 저술인데 신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공적 신심이 있고 사적 신심이 있다. 권진을 못하는 것은 우리 신심이 사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량수경도 새롭게 읽어야 합니다. 48원은 누구의 원입니까? 법정보살의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원일 수 있을 때 신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이 우리 자신의 원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웃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권진하게 됩니다. 신심 있는 사람은 권진하는 사람이며 권진하는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권진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어찌 권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토교는 보은교인데 보은은 권진을 통해서 비로소 구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정토교는 또 권진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토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범부에게 권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토는 홀로 가는 곳이 아니라 다 함께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도대사는 관무량수경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소는 주석서라는 뜻입니다. 원이차 공덕 원하오건대 이러한 관상의 공덕을 평등시 일체 골고루 모든 중생들에게 다 나누고자 하오니 동발 보리심 다 함께 보리심을 일으켜서 왕생 안락국 안락의 나라에 가서 나게 하소서. 권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알겠는가? 이러한 세 가지 행위는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닦으신 정토에 태어날 업이자 정토 왕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권진을 통해서 왕생해야 합니다. 조선 후기의 연불을 크게 권진하신 연불보건문의 저자 명현스님은 그 서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연불하도록 권한다면 곧 스스로 연불하지 않더라도 함께 극락에 태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지식의 향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김호성 교수님의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관무량수경을 배워봤습니다. 두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효신이 부르는 야생화.
하얗게 피어나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내 말라가는 듯
너의 향기 흩어져 나
박효신의 음성으로 들어본 야생화를 들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자비구름. 내 마음의 자비구름 오늘 이 시간에는 대승사 원인 스님의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출세간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행복이란 오욕락을 누리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따뜻한 행복을 말하는데 그것도 행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복은 영원하진 않지만 선행을 통해서 그러한 행복도 오기 때문입니다. 복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행복도 선행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지으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그런데 복을 안 지어놓고 부처님한테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봐야 부처님 입장만 곤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받고 뺏는 그러한 삿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이러한 흑백 논리는 이원적이며 이원적인 논리는 정법이 아니므로 진리가 아니며 진리가 아니므로 거짓되고 허망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는 이원적이므로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어도 밝혀낼 수 없는 위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에 대한 행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소멸될 때가 있으므로 거기에는 언제나 불행과 불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말할 때는 출세간적인 행복, 절대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행복은 바로 마음을 바르게 수행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마음 가운데서 영원한 행복을 구했지 밖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행복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해 염불을 해야 합니다. 염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만일 현실을 바르게 본다면 물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는 것과 상관없으며 세속적인 온갖 역경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항상 안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즉 세속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찾아야 되지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는 내면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요? 먼저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만물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모난 것은 모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치 못한 것은 오직 미망에 빠진 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상이라 합니다. 망상의 경계 속에서만 완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망상의 경계를 바르게 본다면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현실을 바르게 본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이 자리에서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목을 바라보는 곳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토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정토라 합니다. 이 마음이 청정하고 맑은 바탕 위에서 보는 그 마음을 바로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때문에 완전한 행복은 정토라는 정신에서 이루어집니다. 유심정토 자성미타,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유심정토 자성미타라는 말은 선종에 사는 소리가 아니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종과 연불종이 뜻이 다르면 안 됩니다. 부처님 법에는 모든 종파가 근본에 가면 부처님 뜻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정토종이 선의 정신에 부합될 때 그것이 정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치에서 보면 이정토와 사정토가 있는데 이정토는 우리 유심정토 자성미타 정신을 말하고 사정토는 그러한 원력에 의한 장엄된 정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이사무의 정토를 깨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무의 정토를 바로 알면 사바세계와 극락정토가 차별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우나 이와 같은 이치가 있다는 것만 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경 이사가 무해한 정토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불 수행은 모든 수행 가운데 으뜸입니다. 산승이 선을 오래 했지만 선은 염불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닦은 사람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 21일 동안 품었다가 어미 닭이 때를 알고 부리로 껍질을 탁 깨뜨렸을 때 병아리가 튀어나오듯 이것을 선에서는 졸탁동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염불을 열심히 하면 일행삼매를 얻게 되고 일행삼매가 깊어지면 염불이 몽중이려가 되고 몽중이려가 되면 오매이려가 되고 오메이려가 되는 것을 염불삼매라고 하는데 이때 저절로 졸탁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염불삼매에서는 몸과 마음이 지극히 맑아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화두를 들면 바로 활구가 되어 화두를 타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불을 하면 몸과 마음이 지극히 정화되어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는 순간 몸과 마음은 이내 적정 삼매에 들어 아미타불과 하나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염불하는 이 순간은 곧 부처가 되고 중생심을 일으키는 순간 곧 중생이 되므로 항상 염불을 통해서 진정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24시간 중에 10시간이라도 일념으로 염불을 한다면 10시간만은 아미타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여여한 부처가 되므로 염불은 몸과 마음을 맑혀주는 최상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밭에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행복의 씨앗이 염불입니다. 우리는 염불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토를 만들고 영원한 행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염불이 행복의 씨앗이라면 정토는 행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염불하면 마음속에 정토를 이루게 되고 마음 정토가 바로 염불 수행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염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영원한 행복이 되는 정토를 이뤄야 하고 마침내 있는 그대로 완전함이라는 해탈과 열반을 현실 속에서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승사 원인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조수미가 부릅니다. 바람이 머무는 날. 네. 조수미가 부르는 바람이 머무는 날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NIBM 뉴욕 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6월의 숲은 토실토실 살찐 양떼처럼 몹집을 늘려가면서 점점 푸르러 갑니다. 꽉 찬 초록숲처럼 행복이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수월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